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 일용할 양식이 매일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에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위하여서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도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천사의 음식이라 일컬어지는 만나를 먹는다 한들, 바위과 기름의 강수를 쏟아낸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죄가 없어지지 않고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부언하셨다. 일용할 양식은 식욕을 만족시키겠지만 그러나 죄의 사하심은 양심을 만족시킨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런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위한 간구이고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짓는 자범죄를 뜻합니다.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자범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성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남아있는 본성의 부패함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육체의 소욕, 또 다른 곳에서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본성의 부패함이 그 내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본성의 부패함 때문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결국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거하는 죄, 즉 본성의 부패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범죄를 짓는 것은 본성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본성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범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자범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칭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몸은 깨끗하지만은 여전히 발은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먼지 등으로 인해서 반드시 발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건조한 그런 땅이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사람들이 밖을 걸어 다니면은 반드시 발이 먼지 등에 의해서 더러워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를 영단번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자범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 차원에서는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다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의 부패함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칭의 차원에서는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성화 차원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차원에서 죄 짓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칭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이미 다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거 그냥 칭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성화 차원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본성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잡음죄를 여러분들도 지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매일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죄,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비즈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뎁스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뎁스 하면은 이제 빚들이죠.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뎁스라고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그 단어의 빚이라는 것을 아예 번역을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서 아예 죄라고 그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 빚이 의미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아예 그 빚이 의미하는 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빚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이 죄와 빚은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보내도록 사람을 묶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우리를 묶어놓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와 빚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둘 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갚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유사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빚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빚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죄의 빚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죄의 빚이 너무 크다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우리의 죄 용서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요. 거기서 죄를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다 갚으리다 하거늘 갚을 수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요. 이건 너무 큰 금액이고 종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기도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토마스 왓슨은 죄의 용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용서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얹혀져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의하여 예표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죄의 용서는 죄를 말수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 채무장부에서 그 내용이 삭제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의 용서는 우리들의 죄를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죄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가라앉도록 그렇게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죄의 용서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반드시 먼저 가서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은 다시 그 관계가 이전처럼 친밀하게 복원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부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해주고 다시 부모와 자녀의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부모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관계가 대단히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즉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라고 하였고 또 11절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였으며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는데요. 그것을 다시 갈망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조건이죠.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교황주의자들은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처벌에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감동을 받는 원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표시나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결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퍼킨스가 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게 되었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우리들이 남에게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에 원한이나 미움을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에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나 또 원한이나 또 미움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용서해 주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용서해 주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품고 있는 상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외식이고 형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 부분을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언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부언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저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연되어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항상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원망이나 미움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아주 풍부하게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그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탕자를 측은히 여겼고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며 또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이처럼 대단히 큰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처럼 큰 자비와 긍휼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은 매일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온몸은 모욕하였지만은 세상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발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의 필요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한 항상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해서 또 본성의 부패함으로 때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또 죄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